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간단한 장을 보러 가도 어떤 과일을 살 건지, 어떤 브랜드를 고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옮기는 문제와 같이 좀더 어렵고 복합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그 모든 선택에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브랜드의 물건을 살 때에 어떤 조건이 붙느냐? 뭐잘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인가, 아니면 뭐 유기농 제품인가, 뭐 여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됩니다. 이사를 할 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집 근처에 학군은 어떠한지, 뭐 교통은 어떤지, 치안은 어떠한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봅니다. 어떤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반면에 또 어떤 조건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는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중요한데 또 누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조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사를 하는데 가족과 같은 이 반려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사 가는 집이 이 애완동물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반면에 또 개나 고양이를 뭐 이렇게 키우지 않는 사람은 사실 뭐 그런 조건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비단 물건을 사거나 거래하는 일 외에도 사람 사이에서도 조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의 이 조건을 세세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뭐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볼 것입니다. 보통 이런 조건들을 우리는 이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학벌이나 성적, 뭐 공인 어학 점수라든지 경력이나 각종 자격증 등등 이런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조건들을 잘 갖추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과 이 많은 젊은이들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들이 보다 공정한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큰 차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보다 공평한 사회를 꿈꿉니다. 이런 꿈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날마다 이 절망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들로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놓고 그런 일은 없지만요,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그 용모 단정한 여직원 구함, 뭐 이런 문구들을 공공장소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용모 단정이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뭐옷 깔끔하게 입고 뭐 세수 잘하고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예. 예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쁘게 생긴 사람 직원 구함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대놓고 그런 말 없어졌다고 해도요, 진정으로 없어졌는지는 의구심이 남아 있습니다. 성형수술이 유행이라고 할수 있는 시대인데 여성들이 많이 할 거예요? 남성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거 뭐 물으면 뭐합니까? 그죠? 여성이 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성이 10배 이상 됩니다. 이 비교조차 안 됩니다. 이거 뭐 어느 무엇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느냐 나름인데요. 거의 뭐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으로 이 여성 고객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형수술을 해본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거의 10명 중에 8명은 이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성형을 결정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이 남의 외모가 부러웠다든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직업을 구한다든가 결혼을 할때 있어서 이 받을 차별을 염려해서 성형수술을 결정했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현상은 여전히 외모가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문 닫는 산부인과는 있어도 문 닫는 성형외과는 없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예전에는 외모가 안 되면 그저 좌절하고 막 울고 세상 원망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 노력으로 고칠 수 있으니 한결 나은 세상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뭐 일리 없는 말은 아니라 할수 있지요. 사실 외모보다 더 절망스러운 조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 뭐하시노 이런 질문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 외모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런 질문 그참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죠? 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사역할 때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가운데도 이걸로 참 고민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새로운 청년이 한명 왔는데,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한명 왔는데, 기존 어르신이 물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아, 이 교회는 오자마자 아버지 뭐 하시는지 묻는 교회구나. 예, 하는데, 참 질문이 그죠? 예. 오래전 그 친구라는 영화 보면요. 그 학교 선생님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물음에 이 주인공 준석이었지요. 아버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건달입니다. 그러자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죠? 먼저 그 시계줄을 끌읍니다. 그죠? 아, 주 펠라고 막. 예. 그러고 막, 그래, 너가 아버지 건달이라서 좋겠다 하면서 막 주워 펴고 밟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인공 준석이가 박차고 일어나면서 막, 누가 언제 좋다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립니다. 이때 영화의 카메라는요, 보는 관객들에게 어디에 감정이입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영화도 사실 아주 친절한 이 매체라서 우리한테 어떻게 봐라, 이게 다 가르쳐 주거든요. 이 샷이라든지 이 포커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 준석이한테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맞죠? 이 자기 아버지 자기가 바꿀 수 없잖아요. 뭐 태어났는데 아버지 건달인데 그 우짜란 말입니까? 그 선생님 잘못이죠. 제 중학생 때만 해도 그런 선생님들 꼭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 치거나 뭐 잘못하면요, 그냥 그 잘못한 일로 혼내면 되는데 꼭너그 집에 돈 많나? 뭐, 너가 아버지 부자가? 막, 이런 거 물어가면서요. 아이들 가슴 그 후벼 파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혼을 내도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걸로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보고 채용을 한다든지, 근래에 이슈가 되는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습 문제는 더욱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 군데에 대형교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소망이 되기보다는 그들에게 한층 더큰 절망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이 경력을 따지는 것 합당한 조건이라 할수 있지요. 그거 안 따지면 뭐 따질 겁니까? 하지만 아버지를 따지는 것, 그렇지 못한 조건입니다. 부당한 조건이죠. 이처럼 합리적인 조건에서부터 부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은 여러 조건들로 가득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친구 간에도, 그리고 교인들 간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지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든지,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한다든지, 친구 간에도 의리와 신의를 지킨다든지, 뭐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지.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신앙을 조롱한다거나, 뭐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조건으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컨대 그 선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는 거 우리 선물이라 합니다. 그죠? 대가가 있는 순간 그게 뇌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에는 대가가 없을지언정 조건은 있습니다. 아무한테는 우리 막 던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기 때문에 선물 주기도 하고요. 존경하는 선생님이기에 선물 주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고 이웃이기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요. 즉 부모이고 선생이고 이웃이고 또 자녀고 불쌍한 자이기에 주는 겁니다. 이 모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우리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작업을 신학적으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가? 여기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데, 뭐 한국인도 있었고, 뭐 온갖 뭐 켈트족부터 해서 뭐 온갖 뭐 족속들 다 있었는데 왜 우리 민족인가? 왜 유대인인가?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조건 찾으려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좀 더, 그래도 또 겸손해서 그렇지 않을까? 아, 내 마음에 뭔가 좀 하나님 합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더 착하고 좀 선한 마음도 있고 또뭐 영리하기도 해서 그런 것 아닐까? 자꾸 자기가 갖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이지만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늘 조건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수요예배와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 로마서에도 이 점이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 가운데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 한 사람 예외도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한지 아닌지, 뭐 성품이 착한지, 뭐 막대 먹었는지, 돈이 많은지 아닌지, 조금도 따지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꾸준히 들려줘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전체에 풍성하게 나타나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유 없이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 낚시해서 물고기 한 마리 건지는데 하필 그 물고기 떼에서 한 마리 건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볼수 있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죄를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나서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어떤 전조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먼저 나서가지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구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충만합니다. 이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민족의 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평안하지 못해서 무서워 두려움에 떠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요. 얼굴의 표정을 보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선택한 자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먼저 그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습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내는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이 때로는 세상의 관시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린 뭐 모르고 불평할 때 있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답답한데, 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신가 투덜거립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사고를 당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뭐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보던 사람이 이제 두 눈을 잃었으니까. 그만큼 뭐큰 고통이 있겠어요? 맨날 불평했대요. 뭐 사람이 사실 그 재활한다는 것도요, 의지가 있고 이래야 되지. 뭐 처음에 절망에 빠지면 그 답도 없습니다. 불평했대요, 맨날. 부모한테 막 욕해대고, 막 내가 지금 이제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집안에서 막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툭툭 부딪혀야 되고, 막 혼자서 뭘 꺼내가지고 뭐 찾아 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 아버지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뭐 냉장고에서 물좀 떠달라 하고 시키고. 나중에는 뭐 사소한 집안일을 막다 시켰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도대체 내한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노예도 아니고 내 앞도 안 보이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예 외출을 나가더래요. 출타를 하면서 자기한테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전등 깔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을 볼 수도 없는 나한테 막 하다 이제 뭐 자기는 이제 뭐 출타하면서 나한테 이런 일까지 시키냐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아들 심정이 이 사다리에서 그냥 확 일부러 떨어져 버리라고 했다는 거지. 나를 혼자 두고 간 아버지, 내가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진 모습 보고 마음 아파하라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 아들이 떨어질 수 없었지요. 이 아버지가 볼일 보러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만 안 했지, 혹시라도 아들 떨어질까봐 이 사다리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냉장고에서 이물 뜨다가 바닥에 흘린 물에 자기가 미끄러질까봐 티안 나게 바닥 닦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장님 된 아들 옆에 늘 있었습니다. 출타한다라고 말해놓고서도 그 순간 아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있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 뭐,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요. 혼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감수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혼자 내버려 두고 출타한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 볼수 없고 맡은 일은 막중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시고 잠시도 우리 신음소리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지만 우리에 대한 책임은 홀로 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혹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사다리에서 떨어질까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혹여나 우리가 흘린 물에 지레 넘어질까 바닥을 걸레질 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 민족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조건 제시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일방적인 선포의 형태임을 잘알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이기에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이지 못하면은 일방적일 수 없지요. 조건이 걸리면 쌍방향입니다. 그죠? 조건에 대한 합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조건 자체가 성립합니다. 일방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게임기 사줄게. 그래서 조건에 서로가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조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네쪽 책임이고 게임기 사주는 건내쪽 책임. 에이, 무조건이 될 때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없을 때 내가 게임기 사줄게. 무조건이 그냥 일방적이거든요. 이건 조건 없을 때는 맞죠. 선포입니다. 그죠? 일방적입니다. 상대가 동의하든 안 하든 사주면 끝입니다. 하나님 태도는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협의한 적도, 이 조건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소방관이 사람 구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들처 없고 나옵니까? 일단 구해놓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교리를 다루고 있기에 우리는 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인생도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가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두 명을 놓든요, 뭐세 명을 놓든 다섯 명을 놓든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썽 부리고 거짓말하는 자녀에게는 선물 사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말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했을 때 선물도 사주고 칭찬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충당해야 은혜가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꾸중합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론 실제로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번 택하신 자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안에서는 확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날마다 좋은 선물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선물 대신 징계가 따릅니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셨다 해서 그것이 곧 무한한 축복을 뜻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며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이어지죠. 중요합니다. 뭔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너는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겠지만 너를 징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무죄하다 여기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남북 접경지대에서 어업을 하는 분들 이야기였습니다. 어부들이죠. 그 NLL이라고 해가지고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이 북한 어선도 있지만 또 해류나 이런 것을 잘못 만나서 조업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북쪽으로 떠밀려가는 어선도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특히 서해 쪽은 막 중국, 북한, 우리나라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의장이 상당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보다는 사실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수지요, 고의적으로. 이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나라 해군 고속정이 이 쏜살같이 출동해서 중국이나 북한으로 나포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때로는 이 교전 직전에 상황에 치달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해 꽃게잡이 어선들 좋은 어장에서 잡기 위해서 경계선상에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잦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국 어장으로, 때로는 북한 어장으로 이 해류에 떠밀려 갈 때에 그 우리 해군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선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들을 공격하려는 중국이나 북한의 어선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야, 잘했다. 너가 뭐잘 떠밀려 갔다. 이래 합니까? 뭐그 하다 보면 떠밀려 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조사하고 처벌합니다. 어떤 경우는 막 국정원에서 불러가지고 막 조사도 합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1월인가 그랬습니다. 예, 동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보고잡이 배가 그 울릉도 근처에서 이제 하루 종일 조업을 했대요. 하루 종일 조업을 했는데, 보고 몇 마리 잡았는지 아십니까, 혹시? 한 마리 딱 잡았답니다. 한 마리. 예. 배가 출항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보고 한 마리 잡았대요. 이 선장하고 이렇게 선원들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 어부들이 이 꾀를 내가지고 이 조업 위치를 갖다가 허위로 보고해놓고 이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대요. 한 50마일 이상 들어가가지고 이뭐 자기들이 보니까 북한 해역에 뭐 고기잡이 배도 없고 뭐 경비도 허술해 보이겠지요. 이 사흘 동안 이 3톤이 넘는 보고를 잡습니다. 마의잡주의의 만선이지요, 저희. 근데 결국 이 하필 마지막 날에 북한 경비정에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잡혀갔다가 6일간 억류됐다가 이 풀려납니다. 이 고기 잡다가 그 사람 욕심날 수 있죠. 이제 북한 어장을 보니 뭐 배도 한대 없고 널널해 보이고 이거 뭐 경비도 허술해 보이니 뭐 잠깐 넘어갔다 고기만 잡고 오면 별탈 없을 수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비정이 적발돼가지고 억류되었지요. 이거 잘못이지요, 그죠? 북한 어장을 침범해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그걸 고기를 잡아 2, 3일 동안 고기를 잡는다는 건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억류된 순간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내야 됩니다.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지요. 우리 국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고 봐야 됩니다.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잘 돌아왔으니까 환영. 아, 너 수고했다. 북한에서 처벌이 따릅니다, 그죠? 어떤 처벌 차단 뭐 받았는지 뭐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 몰래 이 북한 의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조업한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일단 무조건적으로 구해내셨습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에 조건이 붙죠.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서 징계할 것이다. 너를 징계하실 것이고 너를 구해내었다는 것이 곧 네가 무죄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조건적인 아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따르는 자들은 이 복을 누릴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물론 버림받고 멸망하진 않겠지만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이를 그저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 보았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스스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랑하시거든요. 또 잘했을 때 칭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말고요, 남의 아이들 그 예뻐해 주는 것이 어렵던가요, 혼내는 것이 어렵던가요? 남의 아이 혼내는 것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하기도 곤란한 것이 사실 혼낼 수도 없습니다. 거의, 그죠? 예, 예뻐해 주는 것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무나 할수 있거든요.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뭐 처음 봐도요, 아 예뻐해 줄수 있습니다. 쓰다 점을 줄수 있고, 맛있는 간식 사다 줄수 있고, 그다 할수 있습니다. 아, 혼은 못 냅니다. 혼못 냅니다. 혼내는 것 아무나 못합니다. 혼내는 거는요, 정말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도 자신 없거든요. 이 내가 이만큼 얘를 혼내서 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얘를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거든요.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래야 그냥 예뻐해 주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리 그냥 남의 아이들은 그냥 다 예뻐해 주잖아요. 사고를 쳐도 막 예뻐하고, 막 밥 먹다가 막 흘려도 예뻐해 주고, 뭐 물 쏟아도 예뻐해 주고, 뛰어다니도 예뻐해 주고, 떠들어도 예뻐해 주고. 왜요? 혼내는 것보다 예뻐해 주는 게 쉽거든요. 우리 그만큼까지는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혼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파야 되는 사랑. 같이 아프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오는 아이들 가끔씩 버릇없는 행동할 때 있습니다. 뭐 저 체벌하거나 뭐 징계하지 않아요. 뭐 정신병자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막 혼내고 이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제 아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뭐 훈계는 가능하겠지만 일정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것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요. 눈물 쏙 빼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 하나가 뭡니까? 징계입니다. 이거 부모가 아니면 못합니다. 징계와 책망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우리에게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런 징계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아들이 아닌데, 친딸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혼낼 수 있습니까? 눈물 쏙 빼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렇게 했다가는 부모끼리 마음 다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혼내니까 친부모인 겁니다. 그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꼭 그 괴물을 안 좋게 묘사해요. 그지? 막 신데렐라 괴롭히고 막 콩쥐 구박하고 막. 맨날 그 괴롭히기만 해도 괴모지만요. 맨날 그 칭찬만 해도 괴모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재혼한 경우가 아니라 다 크고 나서 이 늦게 재혼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 새엄마나 새아빠와 이 자녀가 사이가 어색합니다. 그냥 맨날 그러니까 이 좋은 말만 하고 지냅니다. 아이고 뭐 아버지 잘 지내셨지요? 아유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이 친부모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훈계의 말이 나오고요. 이 좀 따끔한 충고의 말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너무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은혜와 징계를 상반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아빠가 아니라 우리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조금 뒤인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적절하고 올바른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요, 슬퍼 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그 벌, 즐겁지 않고요, 슬픕니다. 내가 과속해서 딱지 끊기면요, 그거 뭐 마땅히 받아야지, 그 뭐 무슨 변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슬픈 건 사실입니다. 슬프지 좋습니까? 해벌레 웃고 있습니까? 징계가 이렇습니다. 혼내는 부모도 슬프고요. 자녀도 슬픕니다. 그러나 그 후가 어떻합니까? 의와 평강에 열매를 맺는다죠. 정의가 꽃피고 평강이 싹 튼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잘못했다, 자녀 잘못했다고 그 호적에서 파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때때로 너무나 가혹합니다. 어떤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이 때리는 이 패륜적인 죄를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부모는 이 선처가 아니라 자녀가 감옥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 악행이 너무 중하고 사랑하기에 이 자녀를 고칠 방법은 강한 징계밖에 없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강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봅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 이 북한 어장으로 넘어갔던 어선을 구해오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또 강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12절을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성도의 악행이 심각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그만큼 잔인합니다. 부모가 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자녀가 폐륜화가 되면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징계가 강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인생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때때로 야단 맞고 꾸중 듣겠지요. 그래서 슬프고 눈물 나겠지만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이 보기에도 추악한 범죄에 일삼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만큼 힘든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견딜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사다리를 잡고 계시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슬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니 네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징계가 가혹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토록 강렬한 징계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있습니다. 결론은 어떠합니까? 결국 최종적 결론은 어때요? 17절이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너의 상처,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이가 바로 나라는 선포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서 칭찬받고 남이 받지 못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죄를 받을 때 있지요. 부모도 슬프고 자녀도 슬픕니다. 친아들, 친딸이게 가능합니다. 내놓은 자식은요, 혼내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식한테 우리는 내놓은 자식은 포기했기 때문에 그 속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혼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내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가능성, 소망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혼날 때는 정말 내 상처에 약도 처방도 없다 싶지만 바로 그 상처로부터 하나님 새살 돋게 해주십니다. 친아들, 친딸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 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로 기쁠 때가 있지만 징계로 슬픔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히려 슬픔을 맞이한 그때에 더욱 우리 곁에 숨죽여 계십니다. 맹인된 아들이 스스로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 없는 척 해가면서 힘든 일 시키고 사다리 붙들고 있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올곧게 세우고 우리가 바로서가는 모습을 보고자 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친아버지를 굳게 믿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잘했을 때나 죄지었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곁에 계신 줄 모른 앞 못 보는 아들처럼 시킨 일 어렵다 투덜거리며 고의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범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 친딸이기에 이 슬픔을 무릅쓰고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 모른 채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련으로 당신의 정체를 의심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훈육과 징계를 통해 바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 바르게 자라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많은 은혜와 징계를 전부 범사로 여기어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